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어떤 분은 왜 3장 안 합니까?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3장을 커버하면서 4장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중요한 강조점이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을 읽어보시면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의 마지막 대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자, 이제는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이제는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자, 다시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이제는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4장, 오늘 본문이에요. 4장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돌아오라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돌아오라 그러면 학창시절에 읊조렸던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 노래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이 노래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본래 이 노래가 작사되고 작곡된 동기는 정치적인 이유더라고요. 네. 이 노래가 작곡되고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란 도시와 연결된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나폴리는 한때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나폴리에 이탈리아의 총리였던 당시에 주세떼 나르델라라는 사람이 나폴리 도시를 방문했대요. 이렇게 쭉 돌아보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총리가. 이 시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총리가 무슨 결정을 내려주고 가면 나폴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좋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의 친구 가운데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시인이에요. 동생은 작곡가입니다. 구르티스라는 형제에게 부탁을 드려왔다고 합니다. 저 시장이 그냥 우리 나폴리 도시를 떠나지 않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떠날 수 있도록 총리를 감동시킬 노래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네. 부탁을 받은 이 구르티스 형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그 테라스에서 금방 이 노래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노래를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저 바다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수많은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당신을 생각하는 내 마음처럼 깨어 있어도 꿈을 꾸게 하는 도다. 보라, 이 정원을 오렌지꽃 향기를 맡아보라. 이 고운 향기 심장 속까지 스며들지 않는가? 그런데 당신은 그냥 안녕하고 떠날 셈인가? 이 사랑의 땅에서 돌아오라 소렌트로, 나를 살게 해다오.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예레미야서 4장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신데, 자, 당신들의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애인이고 남편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 돌아온다는 의미,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버리고 떠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영적 행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고 애인인데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행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에게 시선이 팔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3장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먼저 멸망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망한 북이스라엘과 아직 생존하고 있는 유다 왕국 남쪽을 비교하면서 유다 땅의 범죄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에 못지않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부패한 남쪽 유다의 현실은 이미 멸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에 비교할 때 차라리 북쪽이 더 의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북쪽에요,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유다보다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의로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도, 북쪽의 남은 자들에게도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북쪽의 남은 자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는 궁극적으로 북쪽도 남쪽도 북과 남이 함께 여호와께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 목자들이 누굴까요? 성경학자는 이 목자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리더십을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7절과 18절에 보시면 두 구절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돼요. 그때에. 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3장 18절에요. 자, 18절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북과 남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한국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꼭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북쪽도 주께 돌아와야 하고 남쪽도 주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본문 4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도 뭐예요? 가증한 것 버리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본문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해요. 세 가지 단어, 진실, 정의, 공의. 자, 우선 진실. 진실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ruth, 진리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올바른 것, 참된 것. 그 다음에 정의, 미시파트,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요. 미시파트. 네, 영어로 표현하면 justice예요. justice.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 네, 그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공의. 자, 공의는 히브리 말로 재테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재테크. 재테크가 아니고 재테크. 네, 영어로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하는데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네, 이게 공의예요. 공의. 네. 근데 이 세 단어는 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진실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한 자리에 있던 주의 백성들에게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지막 그분의 복을 받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자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께로 참으로 돌아오려면 두 번째는 묵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묵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읍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묵은 땅을 갈라, 니루, 라켐 니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본래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말이 그냥 오래된 땅 혹은 오래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방치된 땅, 오랫동안 버려둔 마음, 그래서 굳어버린 우리들의 내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습관적인 죄, 그리고 굳어진 감성, 무감각해진 양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해도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못해요. 농부가 곡식을 파종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꼭 같은 말씀이죠. 맥락의 말씀.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자, 호세아 10장 13절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우리의 마음밭은 겉으로만 표면적인 밭갈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밭을 갈아 엎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을 수용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마음 본질적으로 갈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이 되는 그 올무들을 제거해야 돼.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를 가르치면서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시죠. 그때 가시떨기밭이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돌짝밭, 가시떨기밭.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우리를 왜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세상 염려가 있어요. 돈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암만 설교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걸 다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걷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게 자족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한 가지 레슨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괜찮아요. 자족해요. 더 이상 물질을 탐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물질에 대한 탐심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걷어내야 돼요. 이런 마음 걷어내고 이게 다 가시덤불입니다. 그걸 걷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본질적 회개를 해야 돼요. 본질적 회개. 네, 이걸 서구의 신학자들은 radical repentance, radical repentance. 그냥 회개가 아니라 radical한 회개를 해야 돼요. radical이 뭐냐? radical 그러면 우리 보통 급진적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라틴어에서 본래 이 radical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radix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본래 뿌리예요. 그 뜻이 root.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 뿌리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네, 그래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 갈아엎고 뿌리로부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께만 딱 붙게 돼요. 4절 같이 읽어요. 본문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죠. 할례.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이 할례는 본래 남자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뭐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도 다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성기에 가죽을 끝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주 우리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제가 원색적으로 설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야 알아들어요. 네. 자, 남자들이 이제 뭐 소변 볼 때마다 자기 성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가 됐단 말이죠. 그 표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모든 거 욕심도 다 벗겨내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 그걸 생각하라고 그걸 시킨 거예요. 재미있는 하나님이죠. 예, 남자들 거 다 소변 볼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욕심 다 벗겨내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야. 이게 할례야, 할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래서 마음 가죽. 욕심을 향한, 물질을 향한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회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신의 악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이제 100만 돌파했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보고 온 사람 다 손들어 봐 이제. 신의 악단. 아직도 안 본 인간은 뭐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바빠갖고. 가서 한번 봐요. 네. 저는 이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한 모멘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통해 잊을 수 없는 부활절이 있었어요. 1989년 4월 2일 부활절이에요. 1989년 4월 2일 저는 북녘당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날 봉수교회에서 저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봉수교회가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그 교회당이 세워지기 1년 전,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녘당에서 예, 그 신의 악단 스토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외국에 선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당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건물 세워놓고 첫 번째 부활절에 공교롭게 그 예배에 제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침례교 지도자들 한 10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북한 돕기 행사 일원으로. 제가 북녘당에 갈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될까? 저희 일정을 미리 주었는데 봉수교회 방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뻔한 거죠. 뭐 북한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짜 목사님들이 거기 계실 거고 거기 조작되어서 온 사람들 다 가짜 교인일 거고 성가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짜 성가대일 거고 근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을 거기서 만나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갔어요. 하여튼 주일이었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봉수교회 갔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사실 역사적 현장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이 와 있었어요. 거기 그 자리에 꽃같이 우리가 예배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한 15분 정도 설교 아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분 생생하게 제가 메시지를 기억하는데 전태일 이야기로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 노동자로서 분신 자살해서 청계천에서 항의했던 전태일. 네, 전태일이 지금 저 남력당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부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그 부활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당 세워지고 맞이하는 첫 번째 부활절에 꼭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그분이 하셔야 했나라는 깊은 마음속에 질문을 하면서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15분 하고 광적인 박수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더라고요. 중간에 예배당을 나갔어요. 그러더니 사회자가 나와서 그 교회 북한 목사님이 이제는 여기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동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미국 동포를 대신해서 한 분 나와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온 일행이 자꾸 저한테 눈짓을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알 수 없이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인사 말씀을 했거든요. 조금 아까 어떤 광적인 그런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박수 그거 말고 이분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우리처럼 웃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마디를 제가 조크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같이 오신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뽑혀 나온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미남이기 때문입니다. 미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온 남자.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웃어요.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웃더라. 아, 좋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이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누리는 이런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민족의 소망이고 통일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열렬하게 박수를 해주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할 때는요, 다 위로해요, 이렇게. 이건 박수가 아니에요. 위로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이럴 때 박수를 해야지. 예. 아, 너무 기뻐요. 이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성찬식이에요. 이렇게 떡이 나누어지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떡을 받고 찬양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찬양. 그래서 그냥 찬양을 제가 부르기 시작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그랬더니 불러요. 여기저기서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 그래서 하나 더 불렀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네, 그 찬양을 불렀어요.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랬더니 막 불러요. 여기저기서 불러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요. 흐느끼는 소리가. 아, 여기도 진짜가 있구나. 진짜가 있구나. 가짜로 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갖다 놓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짜가 여기도 와 있구나. 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축복하게 됐어요. 신의 악단의 메시지처럼 가짜로 조직된 찬양대, 가짜로 조직된 교회, 가짜로 조직된 예배일지 모르지만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그들이 진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에 상당수는 진짜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찬양 부르다 말씀 받다가 진짜 성도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막 치미니까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봉숙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짜로 만든 교회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도 가짜로 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가짜라도 오신 게 다행이에요. 잘 오신 거예요. 계속 오세요. 가짜라도. 가짜라도 계속 예배하세요. 가짜라도 찬양하세요. 가짜라도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변할 것입니다. 그게 신의 악단의 메시지잖아요. 예. 가봐요. 가봐. 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북과 남이 함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구정 명절에 모였을 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그들 가운데도 그들이 참으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으로 말씀을 받으면, 참으로 기도하면, 참으로 찬양하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돌아와야 할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할 북한 땅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돌아옴의 역사, 회개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